서신대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마음을 잘 받아 정말 좋은 땅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어지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바치며 경배하는 사건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보통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세 가지. 아마도 그래서 이 동방 박사 하면 세 명이라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후인지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마구간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또 우리 뭐 달력 같은 거 보면은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 마구간 있는데 찾아오는 이런 모습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성경에는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제사장들이라 하는 견해도 있고 또 그 왕들이다 하는 말도 나오고 마법사들, 즉 magician 그런 말도 있지만 저희는 천문학자들이 아니었나. 왜? 그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하는 말을 보고 천문학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자세하게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뭐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 학자들이 동방에서 온 자들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이다 하면 별들이 떠오르는 곳 이런 뜻으로 고대 페르시아나 바벨론 즉 무슨 말이냐 동방 박사다. 여기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라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그런 자입니다.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자였는데 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힘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정말 잔인한 왕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장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두 살짜리 그 아기들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두 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이런 명령을 한 왕인데 그 세상 역사에도 잘 나와 있는 사람인데 그 자기의 아내와 장모와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잔인한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데 먼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이해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지금 이해하고 온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알게 되는데 왕이 태어났다 해서 아마 예루살렘 즉 그 나라의 도시로 이렇게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헤롯 왕으로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꽤 놀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아니 지금 헤롯 왕이 바로 유대인의 왕인데 자신이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이 소리가 뭐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는 그 모습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즉 모든 유대인들의 모습을 함께 묶어서 같은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것을 보면 헤롯 왕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것. 즉 헤롯 왕도 믿는 자는 아니지만 들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다고 말합니다. 참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그 당시에 서러워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에 그 5장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나오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시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이 압니다. 벌써 구약 때부터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7절에 보게 되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참 아기를 찾으면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왜? 자기도 아기에게 경배하겠다고. 너무나 큰 거짓말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 읽어보면 헤롯 왕의 참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사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두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예수님, 항상 세상을 둘로 나누십니다. 항상 둘입니다.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으로 온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누신 하나님이십니다. 중립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누신 그 둘,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나는 가운데다. 이런 거는 성경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참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참 왕이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헤롯이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왕들이냐. 천국 왕이냐 세상의 왕이냐. 천국 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왕들의 비유나 맞추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십자가 사건 전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읽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딱 보이면서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19절에 가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나 또 너무나 이 세상에서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들의 왕, 예수님을 보며 너희들의 왕 아니냐?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다. 가이사 외에는, 즉 그 로마 왕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헤롯 왕과 같이 모인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겉에 갖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세상 왕을 택하고 있습니다. 참 왕은 죽여버립니다. 이 죄인들의 모습은 세상의 이익이 자신들의 왕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냐? 자기가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세상 이익이 다 버려야 되는,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세상 이익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익을 못 주는 자가 어떻게 나의 왕이냐? 죽여버리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이익을 줘야 하나님이지.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죄인은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망정이지, 여러분과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데까지 갑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은 저희들도 그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나의 왕은 가이사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시편 2편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걸 방해하는 자들로서, 자로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우리를 매워버리는,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자, 해방하자,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마 만날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우리들을 완전히 꽉 잡아갖고 가둬놓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 사탄에게, 죄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러는 사람들 많이 만날 겁니다. 교회를 왜 못 와요? 특히 저희 교회 같은데 못 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왜 못 와요? 여기 오면 이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봐. 제가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여기 오면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까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완전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에 지금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시면 아까 우리 시편 2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가면 또 우리 종,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 왜? 그 시편이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헤롯 왕, 지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꾀하는 이 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일이요,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헤롯 왕을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결코 서로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래서 뭐 서로 자기 하나님이 누구고 뭐 이러고도 있지만 이제 보세요. 예수님 대적하는데 이제 다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이제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에 태어나신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도 진짠가 한번 가서 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알아나 볼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순종하지.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사는 그 세상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오는데 멀리서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거리를 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즉 자기가 하던 일들 다 멈추고 먼 길을 걸어 찾아옵니다. 뭐하러? 예수님을 예배하러 찾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참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이제 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참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서부터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구약서부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즉 구약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 분리되는 선이 세상적인 분리선입니다. 구약의 어떠한 분리도 세상 수준입니다. 이제 참 분리에 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는가 아닌가 이거지. 뭐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한국인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드립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9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읽으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바벨론을 떠나 영적 바벨론에 도착한 것입니다. 보통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리우는 저 성지 이스라엘, 세상 이스라엘 그 땅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꾸로 애굽이 가나안 땅이 됩니다. 참 가나안 땅은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익숙한 자들, 세상에서 편한 자들, 예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 착각하고 삽니다. 생명이 없는데 자기는 세상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도 필요 없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세상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별 관심이 없이 그냥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도 그냥 관심 없이 있는 모습과 참 반대로 이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걸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참 요즘 말로 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러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사람들. 참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참 할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 뭐 같은 모습 아닙니까? 또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런 모습은 또 뭐라 그럴 거예요 아마. 자기네들도 똑같으면서. 예수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지겨운 사람들. 이거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삽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 아니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더 좋은데. 아니 어디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요? 세상 어디 가면 천국보다 좋은 데입니까? 근데 좋은데 베케이션 가는 게 좋은 사람. 물론 거기 가서도 예수님을 찾아 예배하면 되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해도 되고 뭐 어쩔 때는 안, 뭐 급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10절 하반부에 보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왜?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걸 알고. 즉 예수님을 만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서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굉장히 낮은 신분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뭐 예수님을, 그 찬송가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은 울지도 않는다. 그죠? 울지도 안, 아기 예수님이 울지도 않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울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은 뭐 이렇게 지금 마구간에 말구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거기서 그냥 빛이 막 나갖고 그냥 영광이 꽉 차갖고는 사람들이 보면 와 이럴 줄 알아요. 이상하게들 생각해요 정말. 정말 낮은 신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 마구간에 들어와서 보고는 헤? 하고 갈 거예요. 뭐야 이게? 이러고 갈 거란 말이에요.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세상 왕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이 예수님. 이분이 왕이시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슨 왕이 이래? 무슨 왕이 이래? 그러니 세상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왕으로 바꿔야 되나요? 교회는 이제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바꿔서 전해야 되나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박사들은 다 다른 길로 이제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비켜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라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싹스를 치르십니다. 우리로 당신의 백성이 되어 당신을 영원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분의 오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시는 그 모습에 온 세상이 다 무시해버립니다. 왔는지도 몰라요. 아니, 소식을 들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뭐가 그리 대단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초림한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는 재림하는 예수님에게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초림하신 예수님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헤롯 왕같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분명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 못지 않은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어느 정도로 귀한 분이십니까? 아니, 생각이나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무시를 당하여야 하는 사람, 하는 분이냔 말입니다. 참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세상 왕 같으면은 이 동방박사 우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뭐 세 명이 아니래도 뭐 많이 왔겠습니까? 세상 왕 같으면 지금 그 태어나심을 축하하느라고 얼마나 모여들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당하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무시당하시는 게 여러분 마음이 아픈데 더 아픈 거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무시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는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의 천국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천국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벽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분과 저도 우리들의 영광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낮은 신분들의 모습으로 이 모텔에 이 조그만 방에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식으로 말하면 바로 여기가 마구간 아닙니까? 세상의 부자나 세상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이러합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마구간 같은 데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는 즉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에서의 그 예배 모습은 이제 세상 영광 다 갖다 모아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며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 모습들은 여러분과 저의 천국 현실의 프리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동방박사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끌어온 거지.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오셨죠.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 예물, 우리 자신들, 우리 삶, 우리 라이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현실이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 자리로 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모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겁니까? 근데 기쁘지가 않으면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단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그분께 저희 자신들을 바치며 그분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들의 모습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창조됐고 구원받았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심판만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 이들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멀고 어떠한 장애물이 저희 앞에 있어도 어떠한 세상 것들이 저희를 유혹해도 저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